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윤국판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이루어진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를 현지 지도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ICBM 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윤 기자가 좀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 전략 자산을 동원한 군사연습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한 나름의 경고이자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핵 선제 공격 위협 등에 맞선 그런 조치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네. 북한이 그 단초를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한국 그리고 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한반도에서 이어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확장 억제란 것이 핵 공격에 대응해서 전술 핵뿐 아니라 전략 핵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ICBM 발사 현지 지도에서 이 적들이 핵 타격 수단들을 끌어들이면서 계속 위협을 가해 온다면 단호하게 핵에는 핵으로 그리고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강대강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핵 전략 무기들을 확대 강화하고 ICBM 부대들과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훈련을 강화할 것도 지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이 북한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핵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제화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이 갈수록 위기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의 화성 17형 미사일은 정상 발사한다면 사거리가 15,000km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그러면 진전이 많이 된 것인가요? 최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기술적으로 이제 상당히 진전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18일 발사한 화성 17형 그 ICBM은 최고 고도가 이제 6,000km, 그리고 비행 거리가 한 1,000km, 속도는 그 음속의 마하 22, 음속의 22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정상 각도로 이제 발사할 경우에는 한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미국 본토 전역이 북한 그 ICBM의 그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최초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것이 그 기록에 따르면 1998년 8월인데요. 당시에 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쐈죠. 그런데 24년 만에 북한이 그야말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화성 17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초로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된 게 2020년입니다. 10월에 당시 그 노동당 창건 그 열병식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됐고, 그동안 그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이런 명목으로 한 7번 정도 그 시험 발사를 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3월에 시험 발사했는데 그 공중 폭발해서 이제 그 오르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그냥 터져 버렸고요. 또 11월 3일에는 동해로 이것을 그 태평양 쪽으로 쐈는데 단분리, 그러니까 1단, 2단은 제대로 분리가 됐는데, 3단의 탄두부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동해에 이제 추락을 했고요. 18일 날쏜게 이제 일곱 번째 발사입니다. 그런데 고각 발사긴 하지만 이번 것은 아마
예.
정상적으로 단분리도 되고 발사를 했다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 17형은 아마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지한 4, 5년 만에 발사에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상당히 빨리 이제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구소련의 ICBM,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만든 소련제 ICBM의 설계도 이런 것을 그냥 갖다가 상당히 많이 참조해서 만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만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론은 화성 17형을 이제 괴물 ICBM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미사일 자체가 큰 미사일입니다. 한 예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동식 차량의 11개의 대형 타이어가 장착될 정도로 상당히 큰 건데 아마 미사일 크기로만 보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사일인데 이것은 무슨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소련이 개발했던 미사일을 갖다가 이것을 더 아마 추력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좀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언론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 ICBM이 실전 배치된 상태는 아니겠죠?
이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 이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라고 소개한 발언을 보면 김 위원장이 ICBM 부대들과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훈련을 강화하도록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서 ICBM 부대들이란 표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합참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또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ICBM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북한은 아직 이 기술을 입증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ICBM 시험
네.
발사를 하면서 이 고각
예.
발사로는 사실 대기권 재진입 여부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그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대기권 재진입을 확인하기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미비하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한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한국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ICBM이 실전 배치된 것까지는 아직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재진입 기술을 이제 더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상 각도로 그러면 다시 ICBM을 쏘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수뇌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이번에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사일 개발은 거의 한95% 정도 달성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마지막 한5% 정도 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재진입 기술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성층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한 6천조 정도의 높은 열 그리고 굉장한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견디는 기술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각 발사를 정상 각도로 했을 경우에 환산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5,000km를 나를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그 쏴보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말이 쉽지, 이게 이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정상 각도로 쏴서 비행거리도 확인을 하고 또 재진입 기술도 확인을 한다. 이렇게 보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정상 각도로 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와이 또는 뭐 인도네시아 근처로 이제 미사일을 쏴야 되고 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탄착 지점에 그냥 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특수 선박이 가서 이를 대기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측정을 하고 뭐 탄두를 회수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 그럴 만한 선박이나 그 기술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정상 각도로 몇번 쏴보고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상 각도로도 쏘지도 않고 ICBM 이미 다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냥 추가 생산을 해서 실전 배치하는 이런 수도 있는데 북한 수뇌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볼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동신문에는 이번 시험 발사에 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실려 있고요. 또그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이 미사일 발사장이 뭐 위험한 것일 텐데, 딸을 데리고 온그 이유라고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관측들, 분석들이 있는데요. 사실, 미사일 발사장은 또 위험한 곳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도로 위협적인 그 전략, 무기 시험장에 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나왔다는 게 오히려 더 주목할 만한 그런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 ICBM이 북한의 전략 무기로서 안전성을 갖췄다. 이런 메시지를 대외에 발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있고요. 권영세 한국의 통일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ICBM 발사도 일상적이란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사는 일상적인 것이고 자기들은 전혀 특별히 생각하거나 오히려 아이랑 같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라는 것을 북한 내부에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도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암시하는 것이 있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김 위원장 딸이 후기자가 혹시 될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게 지금 뭐 가능할까요?
상당히 뭐 그런 거 점치는 거 자체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장에 등장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이름은 이제 김주애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그 9살로 알려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딸과 함께 그 등장한 사진이 이제 노동신문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것이 공개되자 그 AP 로이터 등 외신은 그 북한의 그 권력 세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사진이다 이러면서 관심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그 김주애가 등장했 때는 그 사진 한장 가지고 뭐 4대 세습이니 권력 세습을 점치는 것 자체가 좀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정은 정권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딸의 그 4대 세습을 권력을 점친다는 것이 좀 이르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딸이 지금 9살입니다. 그러니까 29살에 가령 뭐 권력을 세습받는다 해도 20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뭐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지금 뭐그 딸이 세습이 될 거다 안될 거다 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9살 치고는 상당히 그 숙성해 보이는 그런 뭐 키라든지 좀 그런 인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20일 담화를 내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한 데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지금 뭐 그런 그 의도가 또는 배경이 뭘까요?
예, 사실 북한이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 북한의 도발 행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반발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고요.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요. 김여정 부부장의 이번 담화도 그 핵심은 이중기준, 북한에 대해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고 네. 있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가 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또 두 나라의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ICBM 발사에 대해서는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ICBM 발사를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의 한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중기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BM 발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거리든 중거리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되고요. 따라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유엔의 그 틀 안에서의 그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중기준의 틀에서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24일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야말로 막말 비난 담화를 냈는데요. 그 이런 그 공식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그런 그 언어로는 참 드물게 보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강하게 비난을 한 게 일부러 그런 건가요? 그럼 의도가 뭐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그 김여정 부부장이 24일 날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담화를 냈는데, 일반적인 담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막말 담화입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을 따라다니는 충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천치 바보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그 정부 성명, 정부가 발표한 어떤 문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그 막말 담화를 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 같은 그 담화를 낸 그 두 가지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거죠. 거기 담화에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남한은 그 관역이 아니었다, 표적이 아니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그 표적이 됐는데, 이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런 것이 하나 깔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 부각시키려는 그런 것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아직도 그 미사일과 핵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북한으로서는 도발할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다, 이런 그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제 김여정 담화가 보면은 담화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막말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그 역효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식으로 그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난, 비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품격을 갖춘 그런 걸 해야지, 이렇게 그 욕설을 써가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낸다, 북한 정권의 그 수준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는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8일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커비 조정관은 이번 발사 자체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김정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위협이 영내 동맹과 파트너, 한반도와 그 너머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우려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ICBM 사거리가 15,000km로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걸 뭐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그것이 ICBM이 됐던 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됐던 그동안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나 미국 정부 그 성명을 보면 이번에 커비 조정관이 얘기한 것처럼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커비 조정관의 이번 설명도 보면은 그 영문 속에 아까 들어보셨지만 This particular launch, 이 특별한 이 발사, 이번에 발사라는 것을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북한이 그 발사한 것이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은 미국의 물리적으로 그 말하자면 미국 영토에 이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영토에 낙하한 것이 아니고 또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미국에 물리적으로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영토에 대한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커비 조정관은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에 초래하는 위협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영토의 그 탄도미사일이 낙하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이 미국 영토를 겨냥해서 발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는 미국의 직접 그 발사가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이죠.
예예예. 예, 예. 기자가 7차 핵실험 방지는 긴장 완화를 위해서 북한과 접촉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대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커비 조정관이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과 그 어떤 그 직접적인 그 소통도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그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그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예, 이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미국 공군의 전략 폭격기인 B-1B가 다시 한반도에 전개가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그러면 갈수록 미한 미일 공조가 계속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네. 북한이 계속해서 11월 달에도 상당히 10차례 가깝게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했고요. 여기에 미군도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폭격기가 네. 다시 전개되기도 하고요. 또 그때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이렇게 그 연대해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그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 미국은 22일 하와이에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마 북한을 특별히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은 하와이에 그 아시는 대로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데 22일 날 네. 기존의 그 사령부하고 별도로 미사일을 전담하는 그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북한의 그 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자주 발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도 대처하는 두 가지 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앞서 그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한국, 일본 정상이 그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하자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예. 장차 이 같은 그 미한일 그 공조가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망에 통합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1일 열렸는데요. ICBM 발사를 논의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지난 17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일본 해안선에서 125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널리 보도됐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한일 등 14개국이 북한 미사일을 규탄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말았는데요. 뭐 이것이 뭐 예상됐던 것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그런 게 아니고요. 올 들어서 지난 예. 5월 이래로 이 북한의 ICBM뿐 아니라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말하자면 위반 발사 여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소집이 돼서 논의를 했지만 그 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말하자면 미국,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이 세 서방 측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입장을 예. 가지고 있고요.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은 유엔 안보리는 어떤 것도 결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 상황에서 안보리는 아무런 말하자면 입장도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안보리가 예. 이렇게 북한의 결의 위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단계별로는 이제 언론 발표문이 있고요. 의장 성명이 있고 또 가장 강한 것이 제재 결의 이런 것들을 채택하는 것인데 언론 발표문도 합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고 해도 안보리에서는 적어도 어떠한 여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도 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서 미국 측에 동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뭐 다 예상을 한 바지만 특별히 이번에서 뭐 어떤 특별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뭐 따로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각각?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 러시아가 이제 반대를 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이날 그 회의에는 그 중국에는 그 장진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한 4분 정도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진 대로 그 이 문제의 그 책임을 미국에게 돌리는 그런 그 발언을 했는데요. 좀 소개해 드리면 미국이 하루빨리 결단을 해서 성의를 보이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내놔야 하고 북한의 그 정당한 우려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실질적 대화를 해라 이런 그 취지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에는 또 중국이 그 북한의 그 ICBM 발사를 이제 규탄을 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일체 그런 예. 얘기 발사 규탄도 안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도 일체가 없었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이날 그 안나 에브스티그빈이나 그 부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그 적대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거듭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해온 서방 국가에 대해서 깊이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라 이런 내용의 그 발언을 했습니다.
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의장 성명 추진은 뭐 진전이 좀 보입니까?
아직 뭐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이 그린필드 대사가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앞서서 그 러시아 측이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지난 5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 의장 성명 정도가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었고요. 여기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의장 성명을 추진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과 네. 러시아가 그럼 의장 성명은 합의를 할 것인지 이것 또한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앞서 최 기자가 네.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엔 대표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의장 성명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호응하고 또 동의할 것으로 그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그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 14일 발리에서 만나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뭐 보도된 걸로는 그 양측이 뭐 어떤 합의라든지 또는 합의 가능성 이런 거 뭐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뭐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그 평행선을 그냥 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해빙 분위기라는 게 뭐 아예 뭐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그 14일 그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이 만나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북한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 북한의 그 핵실험 또 ICBM 발사를 막는 것은 이제 중국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은 기본 입장 북한이 좀 호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입장을 해서 별다른 합의를 못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이라 보면 그것이 그 두 정상이 그 최초로 어쨌든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처럼 그 상당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그 뒤로 열린 그 유엔 안보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전혀 무슨 그 미국의 요구에 응하거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그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미중 간에는 사실 그 소통 자체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4일 그 발리 그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에 일단 그 채널이 열렸고 그 뒤를 이어서 국방부, 펜타곤, 또 그 무역 상대편에서 하나둘씩 지금 그 소통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 바로 무슨 그 정상회담이 됐다고 해서 미중 관계가 아직 해빙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지금 계속 그 미국이 중국에게 그 촉구하는 것이 당신네들이 그 ICBM 핵실험 이런 걸 싫어한다고 그러면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중국에게 좀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런 걸 좀 막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행동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해빙 무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두고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네. 관련해서 좀 한마디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사실 그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중국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 문제 해법이 다른 가운데 서로의 말하자면 입장 전환 그리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예. 자신의 입장을 접고 그 말하자면 상대에 전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러면 북한이 이제 중국의 하나의 전략 자산이 이게 된 그런 상황인가요?
과거에는 그 미국이 이렇게 그 북한을 압박하고 그러면은 중국도 북한의 기본적으로 그 핵실험 ICBM 개발 이런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이것에 대해서 그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 자체가 일종의 그 신냉전으로 그 돌아간다고 할 만큼 상당히 좀 양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에 그 협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 미국을 견제하는데 미국을 괴롭히는데 북한 카드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략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를 현지 지도했다는 소식, 그리고 21일 열린 유엔 안보리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VOA.